진영 씨, 우리나라 1,000명의 역사 선생님이 뽑은 다시 보고 싶은 역사 이야기의 주인공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조선시대에 찾아보기 힘들게 뛰어난 외교 정책을 펼친 임금이었어요.
아, 그런데요, 그렇게 훌륭한 임금님이 왜 다른 임금들처럼 조나 종으로 불리지 않고 광해군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번 주 고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해군 하니까 저는 이병헌 씨가 생각나는데요. 광해왕이 된 남자,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병헌 씨 진짜 연기 잘하고 멋있었는데.
광해군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제작한 영화긴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요. 우리는 오늘부터 고전을 통해서 진짜 광해군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희극인 권진영입니다. 이음의 봄바람 끝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예,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어우, 그렇네요. 내일이면 벌써 4월인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6월 날씨 아니에요. 너무 더워요.
점점 이제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꽃들이 근데 일찍 폈어요. 꽃 구경하시면서 이 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의도에서 왔는데 여의도 윤중로는 벌써 벚꽃놀이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에 제가 서울을 떠나 있었는데 금토일.
네.
근데 갈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폈는데 와보니까 벚꽃이 그냥.
그렇죠.
쫙쫙 폈더라고요.
정말 느닷없이 펴서 얼마나 놀랐는지 참,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선배님 아까 나온 얘기 곧 답 좀 해 주십시오. 광해군은 왜 조나 종이 안 붙고 군으로 끝난 거예요?
이 조선 왕들 중에서 군으로 끝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광해군과 연산군.
네.
왕의 이름 앞에 붙는, 이름 뒤에 붙는 네네. 조와 종, 이것을 시호라고 하는데, 시호는 왕의 사후의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아.
당사자는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호칭이죠.
네.
근데 조선의 왕 중에 조나 종이 붙지 않는 왕이 딱 두 명. 광해군, 연산군인데 왜 그런지 알아요?
못 됐나? 폭군. 그래. 폭군이라서 군을 붙이는 것 같아요. 한자로 폭군군 이렇게. 어때요?
그건 아니고 중간에 폐위된 왕.
아. 네.
명대로 다 못 살고 거기서 물러나야 했던 왕은 시호를 받지 못하고 세자 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물론 광해군과 연산군이 폭군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네.
광해군은 또 그렇게 군이어서 군이 붙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군요. 여러분 이번 주 고전은 광해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개축일기인데요. 그렇다면 선배님 이 개축일기는 과연 어떤 책일까요?
네. 개축일기는 광해군의 계모지요.
네.
선조의 후궁이었던 인목 대비 폐비 사건에 대한 궁중의 비사를 기록한 우리나라 궁중문학의 대표작입니다.
아, 이목구비가 아니라 이목대비.
인목대비.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개축일기 낭독을 위해서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백운철 씨 그리고 연극배우 김소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극인 백운철입니다.
아, 네. 전 희극인.
그러게요.
연극인이시군요.
김소영 씨는 네. 고전읽기 처음 나오셨는데 직접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EBS를 통해서 자주 인사드리고 있는 연극배우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반듯하지 않아요? 아, 매력
네.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책은 네. 나인이 썼다면서요?
인목 대비를 모시던 서궁에 나인이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영창대군의 누이인 정명공주가 창작에 관여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면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인목 대비는 어떤 인물이에요?
인목대비는 조선의 14대 왕 선조의 계비로 이 계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정비가 있었어요 원래. 정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을 이어서 된 왕비를 계비라고 그래요.
아, 계비.
네, 첫 번째 이제 왕비가 돌아가시고 나서 두 번째로 맞이한 계비인데 광해군 즉위 이후에 아들 영창대군과 아버지인 김제남이 죽임을 당하고 폐서인이 됐어요.
아.
네, 참 불운의 왕비라고 할 수 있는데 후에 인조 반정을 통해서 복권이 되죠.
어, 개축일기가 궁중문학 대표작이라고 하셨는데요. 궁중문학에는 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어, 한중록이라든지 인연왕우전 같은 네. 작품들이 있어요. 또 개축일기는 서궁일기 또는 서궁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그렇군요.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폐비시켰는데 이 책을 임목대비에 나인이 썼다면 당연히 광해군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썼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어요.
그렇죠. 그럴 것
예,
같아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야 그냥. 아, 네, 이 일기가.
대놓고 욕하시네. 뒤 네. 뒷담화는 안 하시잖아 대신.
그 근데 사실 네. 이게 이제 그 광해군이 쫓겨난 뒤에 써진 거기 때문에 면전에서 그렇게 욕은 못했고
네.
나중에 광해군이 임금에서 물러난 뒤에 썼기 때문에
네네.
더 부정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이야기의 초점이 임목대비가 겪은 고초와 나인들의 억울함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작가가 임목대비를 모시던 궁녀로 추정이 되고 작품이 창작된 시기가 인조반정 이후라는 점을 생각하면 광해군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편파적인 가능성이
네.
높죠.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사실과 허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습니다.
네. 자, 고전일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일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참 쉽죠? 어플 여기에서 이렇게 참 안 쉽게 이렇게 돼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플 네. 다운받는 스토어.
네, 스토어. 네.
스토어에 가셔서 네.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고전일기 함께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여러분이 반디와 50원의 유료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 주제를 드릴게요. 오늘
주십시오.
사연 주제는 다시 보고 싶은 역사의 이야기.
네.
역사의 한 장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그 역사 선생님 1000명이 뽑은 다시 보고 싶은 역사 이야기의 주인공이 광해군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1위였어요.
네네.
네. 백운철 씨와 김소영 씨는 다시 보고 싶은 역사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뽑으시겠어요?
저는 동학혁명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오, 왜요?
목두장군 전봉준 아저씨의 그 사진을 보고 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짜로 이렇게 깊게 한번 파보고 네.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사람이 좀 반골이야. 그 사람.
네. 저는 그 뭐 드라마나 뮤지컬로도 많이 소개됐던 명성황후.
아, 명성황후 맞아.
내가 조선의 국모다.
조선의 고모다. 개그했던.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뽑은 다시 보고 싶은 역사 이야기. 예. 다시 보고 싶은 역사 한 장면 반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오늘의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폐비시켰던 개축일기의 주인공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임목대비, 2번 이목구비. 참 쉽죠?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개축일기 읽어볼까요? 개축일기의 앞부분은요, 광해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있는데요. 개념 없는 불효자의 잔인하고 무능한 그런 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상감은 광해군이 어릴 때부터 불민하다고 여겨오신 터였으나 임진왜란 때 갑자기 대군을 왕세자로 정하신지라 항상 교훈하시고 전교를 내리셨다. 그러나 광해군은 일절 순순히 순종하는 일이라고는 없었다. 상감께서 타이르시는 족족 원수처럼만 생각했으므로 상감께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다.
자식이 되어가지고 어버이에게 하는 도우리가 어찌 저럴 수 있으리요?
선조의 처음 왕비, 의인 왕후의 장례도 마치지 않은 때였다.
후궁의 조카를 데려다가 첩을 삼으려 합니다.
못한다. 어째서 부덕한 일을 하려 하느냐?
광해군은 그 일을 두고두고 원망하다가 병호년에 큰 화를 일으켜 큰 세력을 잡으려고 크게 욕심을 내어 상감을 속이고 들어가서 후궁을 위협하고 나인을 보내 조카를 빼앗아 갔다.
내가 하는 일을 상감께 아뢰거나 조카를 주지 않거나 하면 후일에 삼족을 멸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상감께서 그 일을 들으시고 아주 추악한 일로 여기셨다. 어린 계집 하나가 무엇이 그다지도 귀하다고 어버이까지 속이며 데려가니 흉악한 뜻이로다. 그러고는 그 뒤부터 더욱 마땅찮게 여기셨다. 그 후 병오년에 대군이 태어나면서부터는 대군을 없앨 마음을 품어 눈에 가시와 의붓자식같이 여기다가 대군이 점점 커감에 따라 큰 변을 일으켜서 갑작스럽게 없앨 계책을 유가와 날마다 모의했다. 저 철부지 어린 영창대군이 그지없이 불쌍하고 가엽게 생각될 것이건만 늘 크든 작든 간에 능히 할 수 있는 일도 순종하며 행하지 않고 뜻을 거스르며 박대하는 것을 예사로 했다. 선왕이 승하한 지 두 주일이 되자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형님인 임해군을 외촉으로 내리도록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의논하도록 시켜놓고는 임해군에게 말했다.
이제라도 대궐에서 나가면 죄를 벗을 수 있지만 궐로에 그냥 머문다면 죄가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네, 다 알아서 이르는 노릇이니 빨리 나가도록 하쇼.
그러고는 군사를 대궐 밖에 잠복시켜 놓았다. 임해군이 꾀에 넘어가서 즉시 대궐 밖으로 나가니 미리 잠복해 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포위하여 비변사에 구류했다가 교동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감금당한 상태로 지내야 했다. 그 후 독약을 내려 죽게 했다. 임해군을 죽일 때 대비가 낳은 어린 동생 대군도 함께 죽이려고 상소문이 올라왔으나 조정에서 시비가 벌어지자 대군은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지금 강보에 쌓여 있는 어린 몸이고 또 새 정치를 베푸는 이 마당에 형제를 둘씩이나 함께 죽인다는 건 어려운 노릇이오.
상감은 처음에는 하루에 삼시로 대비께 문안을 자주 드리는 척하더니 차차 초하루와 보름으로 한 달에 두 번이 되고 그것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핑계삼아 거르기 일쑤였다. 또 문안을 드리러 와서도 대비께서 예사 말씀이나 생각하고 계셨던 속 말씀이나 혹 일가에 대한 걱정이라도 하실 양이면 자세히 듣지도 않았다.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대비가 무슨 말씀을 의논이라도 하시려면 손을 내들러 휘저으며 국모의 분부를 들을 생각도 않고 그냥 일어나 횡하니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한참 만에야 문안을 드립니다.
와서 머무르기는커녕 앉는 듯 마는 듯 일어나 버리니 모자간에 무슨 아기자기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었겠는가. 대왕께서 승하하신 지 3-7일 만에 상감이 문안을 드렸을 때 일이다. 보통 벗의 조부상도 처음 만나면 곡을 하는 게 예사건만 대비께서 슬퍼 곡을 하시니 들어오다 손을 내어 휘저으며 나인에게 일렀다.
에이, 울지 마시게 하여라.
그러고는 혼자서 투덜거리며 곡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런 성정이다 보니 일가들이 상가에 와서 보고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정말이지 인정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대왕의 시호를 올리게 될 때에 대비께서 상감께 말씀하셨다.
임진왜란 때 쇠가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신 공은 말할 것도 없으시오. 묘를 심상히 마시고 깊이 헤아려 하소서.
뭐 비록 공이 있으시나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조정이 편안히 지내시지를 못했으니 어찌 공이 있으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하시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상감께 부탁하니 깊이 생각하세요.
종자를 가지셨다고 나을 것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불효함이 어떠한지 좋게 알만했다. 예로부터 초상 때는 임금의 어머니께서 을에 능에 가시는 것이 예였다.
능에 가고 싶습니다.
아직 가실 수 없습니다. 굳이 가시려거든 소상 때나 가시옵소서.
소상이니 가고 싶습니다.
아하, 이 조정이 하도 막으니 못 가시겠습니다. 대상 때나 가시옵소서.
대상입니다. 가게 해주시오.
이미 다 지났는데 이제 가신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옛날 왕후들이 가셨던 것도 예가 아닙니다. 폐를 끼칠 따름이지 보살피실 일이 없으니 절대로 못 가십니다.
3년을 두고 간곡히 빌어도 보시고 달래도 보셨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그렇게도 불쌍하신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혼을 모신 전에라도 나가 뵙고 싶습니다.
그것조차도 여러 번 막으니 할 수 없이 중전한테 비셨다. 뵙기에도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본디 전하께서 변통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니 되도록 가시게 하겠습니다.
중전의 명령으로 겨우 허락이 떨어졌다. 그런데 날짜를 촉박하게 정해놓고는
유희분에게 나인을 보냈다.
나를 물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우리 전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제전에 쓸 음식을 서둘러 장만했다. 음식을 만들어 놓고 여러 날을 물리다가 우리 전에서는 장만한 음식을 모두 버리고 새로 장만하지 않을 수 없었다.
IS가 부른 자연스러워 듣고 오셨습니다. 광해군 진짜 불효자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선조는 맏아들도 아닌 이런 아들을 왜 세자로 책봉했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사실 근데 저는 그 이 계축일기의 저자가
네.
지금 광해군에게 핍박을 당한 임목대비 측의 나인이 썼기 때문에
아.
광해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편파적인 기록이라고
그러네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 일기를 읽어나가는 도중에 저는 좀 광해군의 목소리, 광해군을 변호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광해군이 그 왕위에 오른 것은 광해군이 선조의 후궁 중에 한 명인 공빈 김 씨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위로 형이 있었어요. 임해군이.
네.
그런데 선조는 이미 의인왕후라는 의인왕후 박 씨와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네네.
그러니까 정식 중전이라고 부르는 그 왕후는 의인왕후 박 씨였어요.
네.
그런데 선조와 박 씨 사이에 중전 사이에 아들이고 딸이고 없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박 씨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빈 김 씨 즉 후궁 중에 한 명인 공빈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임해군도 낳았고 광해군도 낳았는데 임해군이 또 첫 번째 아들이니까 이제 임해군이 세자가 돼야 되는데 이 임해군이 그렇게 망나니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임해군뿐만 아니라 임해군의 그 하인들이나 측근들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그래요.
아.
백성들이 좋은 그렇군요. 게 있으면 가서 뺏어오고 뭐 쌀도 가서 뺏어오고
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임해군을 세자로 지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고
끔찍하네요. 네.
제발 임해군이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고 민심이 떠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광해군을 세자로 세울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그 때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그때 선조가 빨리 분조를 하자. 그러니까 분조가 뭐냐면 왕과 왕세자가 나뉘어서
네네.
그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자. 왜냐면 뭐 임진왜란 당신이 비상시국이니까. 그래서 그때 궁지에 몰려서 선조가 왕세자를 정한 것이 광해군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전쟁 중에 급하게 세자로 책봉된 거였군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임목대비하고는 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임목대비 는 자 임목대비는 선조의 두 번째 왕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몇 해 전에 의인왕후 박 씨가 첫 번째 중전이었는데
네.
후사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왕비 정식 왕비로 임목대비를 드렸어요. 선조가 55살에
네.
그때 임목대비가 아마 16인가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좀 말하자면 선조가 도둑놈 심본 거죠.
그렇죠.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 임목대비에게서 왕자가 탄생을 합니다. 이 왕자가 바로 영창대군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영창대군이 태어나니까 선조의 마음은 또 영창대군한테 자꾸만 눈이 가요.
그렇겠어요.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이 그러니까 적통이라는 게 중요한데 적통이라는 것은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아들로 왕세자가 이어지는 것을 적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
조선 왕조가 쭉 내려오면서 최초로 후궁에서 태어나서 왕세자가 돼서 왕이 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선조예요. 그 이전까지는 왕들이 모두 중전과 왕 사이에서
네,
태어났어요.
네, 네.
둘째든 셋째든 어쨌든
네.
세종대왕도 셋째 아드님이시지만 왕세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네.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왕과 중전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조는 서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왕에 오르면서도 항상 선조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는 뭐냐면 나는 서자로 왕에 올랐다는 것을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광해군도 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서자한테 물려주면 얼마나 친하들아 우습게 보고 핍박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선조는 나름대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중전이 됐던 임목 대비가 에이그 내가 뭐 나이가 많은데 임신 되겠어. 그런데 어머나 덜컥 임신 됐네.
어머 어머 어머나.
근데 또 덜컥 아들을 낳네.
어머나.
그 아들이 바로 영창대군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신하들이 둘로 싹 갈라지는 거죠. 모세의 기적에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신하들이 그동안 왕세자로 임명이 돼서 열심히 임진왜란 때 백성들을 분전을 시키고 싸움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실 임진왜란 때 공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광해군이. 네. 그래서 아 역시 광해군께서는 정치도 잘하시고 백성들에게 리더십도 발휘하는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조가 죽으면 광해군이 왕이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영창대군이 태어나니까 선조가 갑자기 아우 광해군 왜 이렇게 요즘 애들가 이렇게 하는 짓이 왜 그러냐.
거슬리는 거야.
하나 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선에서는 왕세자를 임명을 하면 중국에 그 왕세자를 책봉했다고 사신을 보내요. 근데 중국에서 엉뚱한 투집을 잡아요. 왜 임해군을 놔두고 임해군이 첫 번째 아들인데 왜 광해군을 왕세자로 지정했어? 우리 사람 인정 못해 이렇게 되니까
인정 못한다 해 이런 거야.
선조가 네. 어느 날 이후로 갑자기 광해군이 네. 문안을 드리러 가니까 그랬다 그래요. 아니 너는 왜 오는 거야? 명나라에서 너 인정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너 왕세자 저 행세하지 마. 어? 야 가서 영창대군이나 불러라.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새끼 아이고 귀여워.
어떡해.
아이고 이렇게 됐다는 불쌍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거기서부터 굉장히 위협을 느꼈죠.
네.
그리고 신하들 중에서 유영경이라는 영의정을 비롯한 수많은 신하들이 영창대군에게 붙어 가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개죽일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제 말이 너무 길었는데.
아니, 근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네.
반디 사연, 문자 사연 좀 소개하고 가죠.
네,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
네.
자, 박성자님께서 세종대왕께서 후세 대왕이라 불릴 만큼 조선 최고의 임금이셨는데 이런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건 조선 최고의 왕인 이방원, 태종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태종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이 좀 더 알 수 있게 최고의 청취율을 자랑하는 고전일기에서 한 수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자님. 지금 광해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태종?
그러니까. 태종까지 가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태종 네. 이방원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여유가 될 때 또 태종 대왕 얘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우희님께서 고려시대 이야기요. 묘청 이야기나 망희의 난 같은 것도 궁금해요. 대몽 항쟁기 이야기도. 그런데 그런 건 어떤 책으로 읽어주시려나 고전 읽기 재밌습니다 하셨어요.
네.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인 한산대첩의 이순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아산에는 1년에 한 번 이순신 축제를 하는데 올해에도 4월에 한답니다.
아,
송진성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네. 안완규님께서요. 구석기 시대에 전곡리 마을에서 돌도끼로 맘모스 잡으려다 맘모스 발에 깔려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아, 하셨어요.
그때는 구석기 시대, 지금은 소녀시대. 네, 그리고. 느닷없는 개그.
노영옥님, 저는 선덕여왕님이 생각나네요. 조선시대와는 달리 여성이 왕이 되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신라시대. 물론 골품제 같은 모순적인 제도는 답습되지 말아야 할 제도일 테지만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하승성님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현장에 가서 그때 촬영했다는 동영상 구해서 안중근 기념관에 기부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저는 황진이와 이사종 간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하고 941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0590님께서요 실패로 끝난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을 듯해요. 하셨어요.
네,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은 어린 동생 영창군을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나중에 좀 크면 경계해도 될 것을. 그 어린 동생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왕따를 시켰을까요?
상감이 어쩌다가 내전에서 진지를 드시는 일이 있어도 정명공주는 받들어 올려도 영창대군 것은 받들지 않았다.
대비 전에 문안 드리러 가면 대군의 소리 참 듣기 싫더라.
하루는 대군이 말했다.
대전 형님이 보고 싶습니다.
하도 그러하기에 공주와 대군 두 아기를 전하께서 문안 오셨을 때 앉혀 베어드렸다.
공주는 나아오라. 어우 정말 영민하고 예쁘구나.
하지만 대군은 본체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너도 상감 앞으로 나오너라.
대군이 일어나 전하 앞에 서셔도 본체를 아느니 대군이 밖으로 나가 우셨다.
대전 형님은 누님은 귀여워하시고 나는 본체도 아니시니 나도 누님처럼 여자로 태어날 것을 무슨 일로 사내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우시니 보기에 정말 불쌍했다. 전하께서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대군이 열이 있다 한들 두렵지 않지만 세자가 대군한테는 조카가 된다. 단종조 때도 조카를 죽이고 세조가 섰으니 이런 일이 생길까 두렵구나. 내 부디 대군을 없애고 세자를 편히 살게 하겠노라.
이런 말을 항상 들어왔기에 대군은 세자 만나길 싫어하며 마치 무서운 거나 보듯 했다. 정민현 10월부터 선왕이 편찮으셨을 때 세자 광해군이 여차에 와 시약을 했다. 하지만 꾸준히 참고 들어앉아 있지 못하여 공사를 보시던 청에 와 자리를 깔고 앉아 있곤 했다. 선왕께서 승하하신 뒤에 그때 일을 일러 이렇게 말했다.
겨울에 찬데 앉았던 일을 어떻게 잊으랴?
빈측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갈락말락할 지경이었다. 슬픈 빛이라고는 찾아보려고 해도 없었다. 상복 중임에도 태연히 웃고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는 척도 하지만 미처 참지 못할 때는 소리내어 하도 웃으니 보기에 민망했다. 대비께서 빈측에 와 곡을 하시며 우시는 것을 그치지 않으셨다.
허허, 이 울음소리 어디서 나느냐?
자전에서 우시는 소리입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우시는지. 춘추 많으시고 사실 것 다 사셨는데 서러워하시는 게 참 우습구나. 사람이 언제까지나 살 줄 아셨나? 듣기 싫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도 하도 어이가 없어 모두 속으로 웃었다.
네, 더크로스의 떠나가요 떠나지 마요 듣고 오셨습니다. 이 참 아무리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해도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주위에 보는 눈도 많은데
맞아.
너무 자기 멋대로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광해군이 선조한테 쌓인 게 굉장히 네. 많았어요. 네, 그리고 선조가 임진왜란 중에 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기 했지만 선조가 광해군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아니 세자를 왜 미워해요?
일단은 이제 광해군이 뭐 여기서 저 자기 그 여자를
네.
이제 임금의 뜻에 반해서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눈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네.
선조가 근본적으로 그 불신했던 것은 아, 광해군이 사실은 임진왜란 때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리드를 했고
네.
이 백성들의 민심을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선조가 사실은 좀 속이 좁은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놈이 나를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선조 시대 때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던 이순신 장군도
네네.
그 선조가 주변 사람들의 모함을 듣고 이순신 장군을 그 모든 그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잖아요.
네네.
그때 선조가 가졌던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였냐면 혹시 이순신이 그 백성들의 민심을 등에 업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광해군도 잘못은 했지만 일단 아버지인 선조가 잘못을 많이 했다는 걸로 저는 변호를 하고 싶네요.
참 세자로 책봉을 하긴 했는데 하는 걸 보니 참 영 불안하고 미운 털이 박혔던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미운 털이 박혔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광해군을 세자에서 물러나게 하고 어린 나이지만
네.
그때가 이제 겨우 두 살 정도 된 영창대군을 어떻게 하면 왕세자를 올릴 수가 있을까. 이미 광해군은 이제 30대 중반이 됐는데 쟤를 왕세자에서 물러나게 하고 영창대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게 선조의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광해군이 잘하려고 해도 미운 털이 박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부르자라고 해도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슬퍼하고 그럴 텐데 광해군은 그렇지 않은 걸로 여기에 비춰지고 또 임목 대비가 슬퍼하는 것도 굉장히 비꼬고 있죠.
그렇군요.
살 만큼 살다 가셨는데 뭘 그렇게 슬퍼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글쎄 이것도 사실은 진짜 이런 얘기를 했을지
그러니까
아니면 지나는 말로 했을지
내용으로 이렇게 봐서는 몰랐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오늘 책 읽고 하다 보니까 선조가 아들을 잘못 키웠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읽고 계신 2주의 고전은 개축일기입니다.
반디와 문자사연 소개 좀 해드리죠. 학교 다닐 때 국사 정말 싫어했는데 고전일기 들으면서 더 알고 싶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까지 해보게 되네요. 너무 재밌어요. 김은경님. 네.
저도요. 예, 그리고 양은미 씨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와 서거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특히 서거에 대하여 의문점이 많은데 궁금한 점이 많아요 하셨습니다. 백범 일지편 다시 듣기 이용하시면 그래요, 그 궁금증 맞아요. 다 풀리실 것 같습니다.
7222 네. 하나님 학창시절 국사 시간이 고전읽기만큼 재밌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땠을까 맞아 나도.
재밌었겠죠.
그러니까.
국사 점수가 좀 올랐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김수경님이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감정을 가지고 글을 썼다는 느낌이 팍팍 오네요.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정말 옆에서 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네.
용상미님 저는 민간의 야사들을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의 이야기가 더욱 사람 사는 내음이 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하셨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폐비시켰던 개축일기의 주인공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인목대비 2번 이목구비. 왜 웃기지? 진짜 재밌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1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광해군,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개축일기를 쓴 나이는 불효자의 형을 죽인 폐륜하에 거기다가 왕으로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남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상감은 공사 처리를 하도 못하여 단 한 장의 문서도 친히 결재를 못 내리는 형편이었다. 곁에 딸린 인랑방에다 내전을 모셔다 두고 주야로 공사를 물어봐서 결재를 하곤 했다. 간혹 내전이 빈청에라도 나가서 안 계실라 치면 공사를 처리하지 못해서 혼자 쩔쩔매며 종이와 칼을 놓지 못하고 종이를 썰었다간 도로 붙여보는가 하면 칼을 도로 벌려서 세워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이럴 때 내관이 어쩌다 무슨 말이라도 할라 치면 소리를 질러 꾸짖음으로 내관도 들어오질 못하고 밖에서 하늘만 쳐다보며 애를 태웠다. 명종부터 모시던 늙은 내관이 있었는데 당돌이 들어가서 아랬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공사는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아니옵니다. 글을 배우신 지가 오래되셔서 그러신가 하옵니다. 전하께서 선왕이신 선조대왕의 아드님이시고 들고 계신 집도 종이와 필목도 모두 선왕의 것이온데 이만한 공사를 처리하지 못하셔서 잠잠히 앉아만 계시옵니까? 도대체 칼과 종이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때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이 말이 퍼져나가자 이 늙은 내관을 몹시 미워하다가 대군 난때 죽이고야 말았다. 내관에게 일을 시키려면 열 번은 고쳐서 시키고 심부름을 시킬 때도 열 번씩이나 다시 시키고 했다. 아무리 잘한들 상을 주는 법이 없었고 잘못한다 해도 벌을 줄 줄 몰랐다. 육아가 늘 답답하게 여겨서 날마다 그때그때 상감께 가르쳐 올렸다.
하, 이제 아무개가 상소할 테니 이렇게 대답하시고 다음에 아무개가 개사를 할 것이니 저렇게 대답하십시오.
때마다 한문으로 혹은 한글로 써서 주면 광줄이나 소쿠리에 몰래 넣어가지고 다녔다. 혹 문이 닫힌 땐 동쪽 산에 있는 뒷간 근처에 당이 있어 그리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작은 구멍을 뚫었는데 하도 드나들어 구멍이 너무 커지자 밖에서 뻔히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안쪽만 가려두고 안팎에서 연락하여 출납을 했다. 그것이 하도 잦아지니까 대궐 담 밖에다 움막을 짓게 하여 종을 살게 해놓고 밤이면 그 종을 시켜 유가한테 가서 알아보게 하곤 했다. 침실에는 비단으로 싼 광줄이며 보자기에 싼 소쿠리가 대굴대굴했다. 밥 먹을 새도 없어서 괴롭고 서러운 시녀가 한 번은 혼잣말로 말했다.
사나이가 되어서 이만한 공사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밤낮 남한테 물어보고 다니다니. 우리 침실에 소쿠리가 광줄이가 어떻게 많은지 그 방이 꽉 찼네.
뭐라? 허허, 당장 저 계집을 쫓아내라. 그리고 침실에 붙어 앉아있지 아니해서 내쫓아버렸다고 해.
상감은 본래 성품이 잔인하여 기둥으로 사람을 치기도 하고 채찍으로 치지 않으면 석쇠 같은 것으로 막 치니 아프다는 소리가 진동하여 밖에까지 들리곤 했다.
중 좀 봐봐, 살려주시옵소서.
내 수사에 들여오는 물건 중 전례에 따라 전부터 대비전에 쓰시는 것을 가져가려고 했다.
대비전이 들여오라고 하시는 물건은 나한테 먼저 알린 다음에 갖다 드려라.
그 뒤부터 먼저 상감이 물건을 취하는 버릇이 생겼다. 관청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니 어떤 이가 말했다.
아이, 대비전께서 못 쓰시게 하시느라고 그리한다.
물건은 모두 이현궁이라 이름 지은 궁에다가 다 가져다 쌓아놔.
무신년 초에는 상감이 공경하는 척하며 대비께 이르셨다.
내가 위하고 받들어 모시는 분은 대비마마시니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건 다 말씀하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상감의 마음씀이 참으로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점점 박대함이 나타나더니 경술년과 신해년 사이에는 더욱 심해져서 대비전께 대한 불공함이 극치에 달했다. 행동도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 남이 하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남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부득불하곤 했다. 마음씨는 흉악하고 말은 실없었다.
저러다 상감이 후일에 선묘를 저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군.
나인한테도 무신년 초에는 무척 후하게 대접하는 척했다.
그래 그래. 우전을 잘 모셔서 대비께서 평안하시니 너희의 공이 없으면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시겠느냐.
침실 상공이 갈 때마다 인사를 늘어지게 하고 상도 주더니 신해년부터는 점점 소홀히 하여 본체도 않았다. 가면 날이 기울도록 밖에다 세워놓기가 일쑤였다.
이유가 있어 만날 수 없으니 돌아가라.
늙은 상공 하나가 말했다.
전하, 선왕마마께서는 우전 나인이 가면 머리를 빗으시다가도 머리털을 주시고 상궁을 침실로 들어오라 하셔서 왕후의 문안을 물으시고 세수를 하시다가도 들어오라 하셔서 문안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 나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친히 가서 문안을 하는데 나인을 불러서 친히 봐야 한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할 노릇이지 그런 일까지 선왕을 본받아야 하느냐. 나는 내 법대로 할 것이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엄마,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왕이 문서 결제하는 일도 잘 못하면 어떡하죠?
계축일기에 의하면요. 네. 정사 보는 것을 이 중전이 많이 도와줬는데 중전을 평소에는 찾지도 않다가 그럴 엄마. 때만 찾아서 중전도 광해군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아니 그럼 광해군은 하나부터 열까지 왕이 될 만한 자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네. 계축일기의 저자의 시각으로 보면 광해군은 정말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고 네. 부정적인 사람이지만 실제로 역사 학자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네? 광해군이 업적이 높이 평가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광해군이 왕에 오르자마자 실시한 것이 바로 대동법인데 대동법이 이제 곡물,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제도거든요.
네네.
이걸 개혁했어요. 그래서 물론 경기도에 한해서 실시를 했지만 양반이나 지주처럼 많이 가진 사람들은 특산물을 세금을 많이 내고 일반 서민들은 적게 낼 수 있도록 법을 고쳤어요. 광해군이.
괜찮네요. 네.
아, 괜찮은 사람이죠. 네. 사실은.
다 그리고, 나쁘지만은 않은데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때 병이 많이 났다고 해서 네.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해요. 그리고 이게 책이 나오니까 많이 찍어서 여러 곳에 보내라. 그래서 병든 사람은 이걸 보고 병이 낫게 해라 하고 동국여지 승남, 경국대전, 악학괴범 등등을 재간행하는 등 이런 문화적인 업적도 이루곤 했죠.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왜 그렇게 안 좋게만 했을까요?
이게 이제 또 외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해요. 네. 뭐냐면 명나라가 이때 망해가는 시기였는데 네. 청나라가 크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원군을 청해요. 그러니까 조선의 신하들은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명황실을 굉장히 떠받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명나라를 다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광해군 혼자 실리 외교를 취한 거죠.
아.
네, 이 자세한 얘기 이제 내일 해드릴게요. 오늘 너무 다음에는 또 내일 또 할 게 없으니까 말이지.
아주 재밌어요. 예.
다 풀어놓지 않으세요?
아, 이렇게 역사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안 졸고 들은 거는 생애 처음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광해군 좀 안 됐기도 하네요. 그래서 인목 대비와 갈등이 깊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내일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백원철 씨, 김소영 씨 낭독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3월 31일 월요일. 제목 국녀는 개축일기, 진영이는 고전일기. 서로에게 미운 털이 박혀도 제대로 박혔다. 서인들은 광해군을 죽도록 미워하고 광해군은 서인들을 미워하고 지긋지긋한 당파싸움. 이 당파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니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싸우다 보면 결국 승자는 아무도 없다. 모두가 패자일 뿐. 19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된 임목대비는 세자의 남동생을 낳는 바람에 폐서인이 되고 서궁에 갇혀서 긴긴 세월 모진 고생을 했고 어린 영창대군은 왕의 남동생이라는 이유로 어린 나이에 강화도로 끌려가서는 엄마와 누나를 그리워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그럼 최고 권위자이자 당시의 VIP였던 광해군은 승리자였을까? 그것도 아니잖아. 결국 왕으로 대접도 못 받고 군으로 남았잖아. 이것 봐, 싸우면 모두가 손해인 거다. 아우, 그냥 조선시대 궁궐이든 오늘날 국회든 싸우는 거 너무 봐서 지긋지긋하다. 거 좀 싸우느라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사이좋게 좀 삽시다. 웃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지식의 숲에서 2주의 고전 개축일기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나와 할아버지, 뮤지컬 공동경비구역 JSA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개축일기 주인공은 임목대비입니다.
네, 임목구비 아니었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반대로 황지연님, 명지연님, 중시네요. 명지연님, 네. 조희원님, 그리고 문자로 8235-3133-5313님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